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함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이 집사님이 지난주에 귓병에 걸려서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랬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왔는데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 전원이 끊어져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그 조용한데 엄마한테 엄마 나 오줌 마려 이러더래요. 그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화장실로 얼른 데리고 간 다음에 아가야 다음부터 이 사람들 있고 이런 분위기 그러면 안 되니까 쉬고 하고 싶으면 엄마 나 노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작게 얘기해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며칠 뒤 토요일날 아빠가 토요일에 모처럼 쉬면서 아이랑 잘 놀아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월드컵 한일 축구 준결 3-4위전을 보느라고 밤을 새가지고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놀아주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노래하고 싶어요. 아빠가 너무 졸린데 아 무슨 노래야 그냥 거기서 책 보고 놀고 있어 이렇게. 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아빠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정말로 너무 노래가 하고 싶어요. 아빠가 잠결에도 야 우리 아이가 가수가 되려나 보다. 우리 아이의 길을 꺾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이한테 아 그래 그러면 아빠 귀에다 대고 힘차게 한번 노래 멋지게 불러봐 이랬더니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예, 즐거우십니까? 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 마귀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배가 아파서 못 봐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인생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행복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그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제대로 듣지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말씀을 왜곡되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쉬하겠다고 사인을 보내는데 아빠는 심차게 귀에다 대고 노래하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그래서 먼저 이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중학교 시절 까만 교복을 입고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고입 선발고사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정말 그림같이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풍경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센치해졌겠죠, 나오면서. 그때 제 책가방 속에는 딱 한 권의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10년간 고입 총정리.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올해는요, 40년간 고입 총정리더라고요. 40년 동안에 고입 기출 시험 문제들을 정리해놓고 모아놓은, 분류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왜 지난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댈까요?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 뭐 그냥 지금 교과서를 충실히 하면 되지. 그런데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출제 경향을 분석할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과 응용력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 10에서 11절 이 세 가지 비유에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왜 그 흔하디 흔한 우리가 너무너무 귀에 익숙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일종의 기출문제와 같습니다. 2000년간 사단시험 총정리. 익숙하지만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문제를 시험을 잘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당할 시험에 대해서 그 종류와 성격 그것을 잘 나름대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분석하고 잘 대비해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두는 것이 또한 성도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준비하려고 준비하시면서 먼저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서 예전에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래서 모든 시험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40일간 금식하신 예수께서 예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이고 도적질하는 자라는 겁니다. 간교한 자라는 겁니다. 사탄의 말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거짓되고 간교하고 속이는 말로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도구로 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40일간 굶은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뭘까요? 당연히 배를 채우는 것, 떡, 밥, 빵, 음식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굶은 자에게는 방금처럼 밥이 문제고 병든 자에게는 그의 절실함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의 절실함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자기의 절실함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 때문에 절실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절실함,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절실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탄은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시험에 들어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왜 시험이 될까요? 제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 저한테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필요와 당신의 절실한 그 필요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구원사역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백성을 치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이나 멋진 설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단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삶의 절실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먼저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입는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자녀답게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떡보다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보다 삶의 절실한 필요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떡, 자기의 필요를 먼저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떡을 구하게 됩니다. 떡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떡을 구하는 방법과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2010년 1월 12일에 중남미에 있는 아이티에 진도 7.0의 강진이 밀어닥쳤습니다. 프로토 프랭스라는 그 아이티의 수도를 비롯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이 아이티 너무나 가난한 이 나라를 돕기 위해서 많은 구호물자를 보내고 사람들이 갔습니다. TV에서도 연일 아이티의 그 참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봤던 아이티의 참상 중에 지금도 머리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던 것이 진흙 쿠키였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하 10m 깊이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고운 진흙가루를 캐내서 그것을 물과 반죽을 하고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하려고 마가린을 조금 섞은 다음에 이렇게 비벼서 전병처럼 과자, 전병의 모양으로 만듭니다. 불에 구우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다가 말립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가 1IT달러. 우리나라 돈, 세 개가 1IT달러.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원 정도 주고 아이들이 사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두 개, 세 개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당연히 배탈이 나죠.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고열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배가 너무 텅 비어 있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먹고 차라리 배 아픈 게 낫기 때문에 그것도 돈을 주고 사 먹습니다. 먹으면 분명히 배 아픕니다. 왜? 진흙은 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떡은 곡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로 떡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니고 법칙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그럴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능력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은 육체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대로 풀어가라.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절실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가져라, 취해라, 얻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바로 이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대로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사단이 뭐라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까? 야, 너 마음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따먹냐?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왜 안 따먹냐? 하나님이 너한테 자유의지 주셨잖냐? 네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너한테 줬는데 왜 안 따먹냐? 주저하지 말고 손을 뻗어쓰고 열매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왜 쓸데없이 만들어서 인생 골치 아프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고 만들었으면 저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 꽁꽁 숨겨놓지 왜 동산 한가운데 눈에 잘 띄는데 놔두고 아무 때나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놓으시려고 그랬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놀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따먹나 안 따먹나 보자. 그러려고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원칙과 기준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금령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영광스럽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러한 직분을, 그러한 권리를 하나님께 위임받았습니다. 대단한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복되고 행복한 존재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분명한 인생의 한계를 그어주셨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너희들은 최종 결정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 분명한 그 선을 선악과를 통해서 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산을 다니면서 마음대로 따먹고 동물들을 관리하고 하면서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지. 그런데 사단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들은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남이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저는 집에서 올 때 여기 양화대교 북단 그 교차로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합정동에 합정교차로 이렇게 나와서 강변도로를 타는 차들이랑 항상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해야 돼요.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양보를 안 해줘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저 나쁜 놈, 그거 한번 브레이크 밟는 게 뭐 이렇게 힘들다고. 나 좀만 더 가면 강변도로 쭉 해서 한남대교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양보를 안 해주나. 근데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또 그렇게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저 몰상식한 인간 차례대로 나가야지. 내가 나가야 지가 들어오는 거지.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항상. 내가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기준은 자기가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악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가지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 인생의 기준, 우주의 기준, 모든 원칙,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기준이 선악과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 선악의 기준, 떡을 구하는 방법과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준을 내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떡을 구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방법과 원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떡은 돌이 아니라 곡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원칙대로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절실하고 급한 문제라도 그 떡을 구하는 방법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 방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떡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속담에 이 말대로 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것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시험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서 서울에 못 가면 안 가는 겁니다. 다 서울에 사셔가지고 별로 느낌이 없나 봐요. 저 부산에 있을 때 이 말하면 굉장히 잘 먹혔는데. 예. 자, 그렇다면 뭐로 가도 바로 가서 서울에 바로 가도 서울 바로, 서울에 못 가도 바로 가야 되고 안 가면 포기하는 것. 그렇다면 서울에 못 갈 각오하고 바로 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서울에 못 갑니까? 아닙니다. 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면 서울에 못 간다고, 당신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못 도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성경대로 살고 너 그렇게 옳게만 살면 누가 인정해 주냐? 진리가 반목해 주냐? 그렇게 살면 그 목적 못 이룬다. 그렇게 살면 서울에 못 간다. 속임수입니다. 정말 못 갑니까? 아닙니다. 갑니다. 좀 늦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을 서울에 또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사단의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배고픔이라는 절실한 문제 앞에서 문제를 내세워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시험,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절박한 문제에 관한 시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떡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것,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 그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첫 번째 시험하고 똑같은 단어가 붙고 있는데요, 전제가 있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래?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좀 폼나게 한번 증명해 봐라. 예수 당신이 메시아라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되 안전하게 딱 착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유대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메아리 같이네요. 사람들로 항상 분비적거리는 그런 국제도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높은 성전에서 딱 뛰어내렸을 때 밑에 천사들이 딱 발을 받쳐서 보호하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영웅적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사단이, 우리 첫 번째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고 속이는 자인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아시는 것처럼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가 보호해서 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발 하나 다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쫙 밑에서 너를 받들어서 보호하게 될 텐데. 그러면 네가 굳이 애써서 수고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세계 각곳에서 모여든 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각곳에서 퍼져서 이 소문을 내면 너는 고생하지 않고도 영광스럽게 화려하게 멋지게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니냐. 참으로 간교하고 무서운 시험입니다. 원래 시편 91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이지 자기를 증명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고 영광을 얻고 높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자기만을 위한 자기 증명으로 능력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면 아들이 아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들이 기적같이 인생 역전을 이루고 돌아와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그 아들을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그때야 비로소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 영웅적인 면모, 센세이션한 그러한 등장 그런 걸 통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아들이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유명하지 못해도,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목받는, 박수받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됨은 그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적이나 화려한 등장이나 성공이나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니고 범사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열두 영도 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발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안토록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다 만족시키는 십자가상의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화려한 기적이나 센세이션한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네가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정말 천지의 주인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이렇게 궁상맞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냐?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는 것을, 내게 복 주셨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여라.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보란 듯이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딱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마음속에 들어있다면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인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박수받고 화려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려하게 인정받는 것이 꽃피우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매 맺는 인생보다 꽃피우는 인생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연예가 응응 하는 프로에 연예인 커플이 나왔습니다. 아주 스타 커플이었는데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남자 연예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정말 아름다운데 꽃이라면 어떤 꽃에 비유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연예인이 픽 웃으면서 꽃다위가 감히. 네. 와, 대단하죠? 그걸 보고 어떤 여자분이 그걸 듣고 자기도 부러웠어요.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내가 꽃이라면 어떤 꽃하고 닮았어?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니 따위가 감히? 여러분, 꽃보다 못한 너 따위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고 꽃따위가 감히? 하나님 우리 그렇게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꽃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흔히 꽃에 비유를 하죠. 사실 그건 여자에게 가장 모욕적인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피었다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술집에서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여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화류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꽃다위가 감히의 인생입니다. 나는 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꽃다위가 감히 그 인생이십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어야 될 우리를 꽃처럼 살고 싶다. 화류계 수준의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 안에 머물고 사명을 위해 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꽃처럼 멋있게 화려하게 좀 피워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고 거기에 그 자기를 증명하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소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을 위해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 성경 말씀을 막 갖다 붙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기적이나 박수나 환호가 없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경배의 시험입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에게 그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고 마귀에게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속이는 자인지, 거짓의 아비인지 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천하 만국과 영광을 자기가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면 이 구절을 근거로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천하 만국과 영광이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그 영광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기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고개 숙여서 까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종이 되면 그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이 경배의 문제에서 넘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먹어도 안 죽는다고 허풍 떠는 사단의 말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사단을 선택했어요.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합니까?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할 아담이 사단의 말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정말 무섭고 간교한 것은 사단에게 절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경배를 마치 거래인 것처럼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내게 절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경배에 조건을 달았어요. 경배하면 이거 주겠다. 경배는 경배로 끝나야 합니다. 경배에 조건이 달리면 그것은 경배가 아니고 거래입니다. 우상 숭배죠, 그게.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할 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경배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거래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게 아니신 분들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시에 마귀의 시험에 걸려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 사단의 말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말은 뭡니까?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것도 틀린 겁니다. 이것도 온전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 직접 자기에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하고 도전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도 그런 조건을 붙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거래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 기복주의 수준의 예배와 신앙으로 추락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시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마귀는 나한테 예배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 수준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예배하도록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험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마귀가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 결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 한번 다 거둬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참으로 간교하죠.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거래의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냥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거래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에 걸리면 세상 영광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이 시험에 들면 권세와 부귀와 영화가 주어지지 않으면 예배드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 걸리면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이라도 팔게 되고 하나님과 그런 영혼을 건 거래를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이 온전한 섬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거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불쌍하셔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래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천하 만국을 주시든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미국 영화를 보니까요, 보는데 오 마이 갓, 지저스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영어가 짧아서 다른 말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지저스 이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 속으로 야, 미국 애들은 깽들도 저렇게 믿음이 좋네. 감옥에서도 뭐 툭하면 지저스 뭐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오마이갓 뭐 하나님 찾을 분위기가 아닌데 지저스 이러는 거예요. 아, 저게 왜 그럴까? 그래서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15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들어오신 아주 실력 있으신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모 목사님께 아주 공손하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쟤들이 말하는 지저스, 오마이갓, 이게 도대체 그 상황이 아닌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말은 참으로 상스러운 욕입니다. 그거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설교단에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아주 강도가 낮은 거, 환장하겠네. 뭐 더 심한 그런 뜻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님이 굉장히 슬랭을 잘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거리의 대상으로 여기면 이런 욕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원과 기준을, 바라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동원해서 열심을 내지만 정작 자기의 기대와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웬일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밖에 주지 않습니까? 투덜대는 것들이 입에 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신앙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 마이 갓, 지저스. 이거를 아주 상스러운 욕으로 막 이제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는 온 인류가 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거래의 수단, 하나님을 거래의 수단이 되게 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의 가장 큰 모욕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물질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자녀 교육 중에 제일 안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번 기말고사에 성적 오르면 10만 원 줄게. 아이들과 돈으로 거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십일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테니까 그 대신 하나님도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뭐 굳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나한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 마이 갓, 지저스. 그것을 연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보기에도 자녀 교육에 안 좋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걸고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속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도 그렇게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거래의 관계로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고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지으시고 천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집니까?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한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에게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에서 참된 경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건 평화가 있건 아니면 슬픔과 안타까움과 고뇌가 있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애통하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보다 떡을 우선하여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삶의 절박한 삶의 문제에만 집착하라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정받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성공과 화려한 자리를 집착하라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위한 거래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예배하라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 앞에서 흔들렸던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지막 그날에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기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박수와 찬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